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러시아에 대한 유럽연합의 제재를 해제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오늘 독일 R&D 신문과 인터뷰에서 러시아는 지난 2014년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병합함으로써 심각한 위기를 촉발시켰고 우크라이나 동부지역 분리주의자들을 여전히 지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이 같은 폭력 사태에 대해 유럽은 기본적인 원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또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민스크 정전협정의 시행을 촉구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는 앞으로의 제재를 위한 척도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지난 6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에너지와 금융, 군사 부문 제재를 내년 1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올해 초 이란에 건넨 4억 달러의 자금이 미국인들의 석방을 보장하는 지렛대로 사용됐음을 시인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동안 이 자금이 이란에 억류돼 있던 미국인들의 석방을 위한 일종의 몸값으로 지불됐다는 언론의 의혹 제기를 부인했었습니다.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이란에 대한 채무 상환 협상은 미국인들의 석방과 별도라는 게 미국의 공식 입장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그러나 이란이 미국인들의 석방 약속을 어길 가능성을 우려했었다며 그런 상황에서 최상의 지렛대를 유지하려 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고 무책임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자금을 건넨 직후 이란에 억류돼 있던 워싱턴포스트 신문의 제이슨 리자이안 기자 등 4명의 미국인이 풀려났습니다. 중국 해군이 한국 동해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했다고 중국군 기관지인 인민해방군보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인민해방군보는 최근 훈련이 정확히 어디에서 실시됐는지 밝히지는 않은 채 일상적인 훈련이었으며 국제법과 관례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인민해방군보는 일부 군함들이 미국 주도로 하와이에서 실시된 환태평양 해군 합동연습 림팩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해군은 자체 작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해역에서 군사훈련 횟수를 늘려왔습니다. 지난해에는 중국 군함 5척이 미국 알래스카 인근 국제수역에서 훈련을 벌인 바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중국과 라오스 등 아시아 국가들을 순방합니다. 미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9월 2일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에서 공평한 경쟁의 장과 광범위한 경제적 기회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와 북한 핵 문제로 인한 역내 긴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라오스를 방문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라오스에서 미국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분양 보라칫 라오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미국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선거운동 기간 중 과격한 언사들에 대해 후회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어제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롯에서 가진 유세에서 종종 논쟁이 과열되고 여러 현안들에 관해 얘기할 때 적절한 어휘를 선택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며 믿든 안 믿든 그랬던 것을 후회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특히 자신의 발언으로 특정인에게 고통을 줄 수도 있었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카리브해의 섬나라 아이티에서 지난 2010년 발생한 콜레라는 유엔 평화유지군의 책임이 크다고 유엔이 처음 인정했습니다. 당시 아이티에서는 치명적인 콜레라로 인해 약 만 명이 숨지고 수십만 명이 감염됐습니다. 아이티는 본래 콜레라 청정국가로 여겨져 왔지만 지난 2010년 1월 약 20만 명이 사망한 대지진 참사 뒤 콜레라가 확산됐습니다. 이는 당시 아이티에 파견된 네팔 평화유지군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9일 금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안 좋은 일이 오히려 복이 된다는 말인데요. 최근 스페인에서는 이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사람이 아주 큰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년 전 스페인의 사라고사의 한 성당에 있는 예수의 모습을 그린 작품이 오래돼서 복원작업을 해야 했는데요. 80대 비전문 복원사였던 세실리아 히메네스가 그림을 망쳐놓으면서 애초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우스꽝스러운 그림이 되어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히메네스는 큰 비난을 받았고요. 정부로부터도 소송을 당할 위기에 처하기까지 했는데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원래는 큰 인기가 있거나 예술사적으로 큰 가치가 있는 그림은 아니었는데 이 우스꽝스러운 히메네스의 복원 그림이 알려지면서 이 작은 마을에는 그림을 보러 온 관광객들로 넘쳐나고 있다고 하고요. 히메네스의 이야기를 담은 희극 오페라까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에 주 정부는 소송 대신에 히메네스를 위한 복원 기념센터까지 만들었다고 하니까요. 이 전화 위복, 바로 역적에서 영웅이 된 그녀의 이야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볼까요? 워싱턴 현재 영상 26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8월 20일 토요일 북한은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3도에서 25도, 낮 최고기온은 20에서 30도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미터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볼까요? 먼저 평양은 25도에서 30도, 신의주 22에서 27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24에서 30도, 함흥 21에서 28도, 끝으로 청진은 21에서 26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시죠. 엘비스 프레슬리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내 곁에 있어줘 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레트 잇 비미 함께 감상해 보시죠.
And that you'll always let it be me.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임기 중 마지막이 될 아시아 지역 방문을 다음 달 2일부터 9일까지 진행합니다.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를 홍보하는 일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백악관 측이 설명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꾸준하게 늘고 있는 가운데 이 중 대부분이 중국인과 인도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어서 오늘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진행 중인 올림픽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다음 달 아시아 국가들을 순방한다는 소식이네요.
네, 내년 1월 퇴임을 앞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다음 달 2일부터 마지막 아시아 방문에 나섭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서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마무리하고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 발효에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은 아시아 각국 지도자들과 만나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이행 방안 등을 비롯한 북한 핵 문제 해법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자, 일정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예, 백악관은 어제 성명을 통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9월 2일부터 9일까지 중국과 라오스를 이어서 방문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9월 4일부터 이틀 동안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별도의 단독 정상회담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라오스로 이동해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미국 대통령의 라오스 방문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백악관 측은 이번 그 순방 일정이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그러니까 TPP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 이렇게 밝혔다고요.
예, 백악관은 성명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아시아 순방을 TPP 홍보의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로이터통신은 오바마 대통령이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에 열리는 레임덕 회기에서 의회의 비준 처리를 희망하고 있는 TPP가 이번 아시아 순방의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면서 아시아 재균형 정책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이 TPP가 뭔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예.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는 긴 이름으로 풀이되는 TPP는 미국과 일본, 멕시코, 호주, 베트남, 칠레 등 태평양에 접한 주요 12개 국가가 맺은 거대한 자유무역 협정 FTA입니다. 한국은 여기에 참여하지 않습니다만 미국의 주도로 지난해 이미 전체 협상이 타결돼서 각국 의회에 비준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미국 정부는 TPP를 오바마 대통령의 대외 경제 분야 최대 역점 사업 가운데 하나로 진행해 왔는데요. 얼마 전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의회가 TPP를 조만간 비준할 것으로 낙관한다는 전망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아시아 국가 지도자들을 두루 만나면서 각국 의회가 조속하게 TPP를 비준하도록 협조를 구할 예정입니다.
네. 자, 오종수 기자가 이 오바마 대통령의 대외 그 경제 분야 최대 역점 사업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런데 실제로 미국 내에서는 그다지 환영을 못 받고 있는 정책이라고요.
예, 미국에서는 오는 11월에 실시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이 한창 진행 중인데요. 민주공화 양당 후보들이 모두 이 TPP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TPP가 발효돼서 값싼 아시아산 제품들이 미국 시장에 몰려드는 상황을 막아서 미국의 제조업과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렇군요. 자, 한편 오바마 대통령 아시아를 자주 방문했었죠?
네.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아시아 방문은 지난 2009년 취임 이후 11번째입니다. 한국에는 2009년 11월과 2010년 11월, 또 2012년 3월, 2014년 4월을 비롯해 총 4차례 방문했는데요. 역대 미국 대통령 가운데 최다 기록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다른 동맹국인 일본도 4차례 방문했는데요. 지난 5월에는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미군이 원자폭탄을 투하했던 히로시마를 찾기도 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염된 공기 때문에 사망하는 사람들이 중국과 인도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예, 전 세계 대기오염 사망자의 상당수가 중국인과 인도인이고 대기오염 예방정책이 확립되지 않은 인도에서 이 관련 사망자 수가 조만간 중국을 앞지를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로이터통신이 전한 미국 건강영양연구소와 중국 인도대학 공동연구조사에 따르면 석탄연료 연소로 인한 대기오염으로 중국에서 사망한 사람이 지난 2013년에 36만 6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게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숫자로 추정되는데요. 정확한 숫자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지만 인도가 이 관련 사망자 수에서 중국의 뒤를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중국과 인도를 보면 최근 산업개발이 아주 활발한 국가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기가 시작된 지난 1990년부터 2013년까지 중국에서 석탄 소비량이 67%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석탄이 주연료인 중국에서는 이 석탄 연소 과정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들이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도에서도 이런 사정은 비슷한데요. 중국 정부는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반해 인도 정부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인도에서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조만간 중국을 앞서게 될 것이라고 연구소 측은 내다봤습니다.
네, 이 중국 정부가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지요?
예, 중국은 오는 2020년까지 석탄 생산을 500만 톤 가까이 줄여서 현재 연간 생산량의 약 19%를 감축하는 한편 같은 기간에 전력 분야에서 오염원을 60% 줄일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반면에 인도는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전력 생산 확대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석탄 증산에 나섰을 정도로 대기오염 감축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미국 선수단이 또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고요?
예, 어제 진행된 육상 남자 10종 경기에 출전한 미국의 애슈턴 이튼 선수가 총점 8,893점을 얻어서 올림픽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이튼 선수는 지난 2012년 런던 올림픽 10종 경기에서도 우승했었는데요. 이 종목에서 두 차례 연속 금메달을 딴 경우는 지난 1980년 모스크바 대회와 1984년 로스앤젤레스 대회를 연패했던 영국의 데일리 톰슨 이후에 30여 년 만에 처음입니다.
Ashton Eaton, Warner trying to keep pace with him. He'll come across the line. The world's greatest athlete, two-time Olympic champion Ashton Eaton.
예, 세계 최고의 운동 선수라는 해설이 있었는데요. 이턴 선수가 10종 경기 우승을 확정하는 순간 올림픽 주간 방송사 NBC 현장 중계로 들으셨습니다. 이 10종 경기는 100m 달리기와 멀리 뛰기, 장대 높이 뛰기, 포환 던지기까지 육상의 10가지 종목을 며칠에 걸쳐서 겨루어서 승부를 내기 때문에 이 종목 우승자는 각 종목에 모두 능한 최고의 운동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네. 자, 한편 이 남자 100m 달리기에서 금메달을 땄던 우사인 볼트 선수 또 금메달을 추가했다고요?
네, 번개라는 별명을 가진 이 자메이카의 우사인 볼트 선수는 남자 육상 200m 결선에서 19초 78의 기록으로 다른 선수들을 여유 있게 제치고 우승했습니다. 이 종목 올림픽 3연패입니다.
Here's Bolt. He makes it look easy. Bolt 200 triple.
네, 볼트 선수는 지난 일요일 진행된 100m 종목에서도 금메달을 따내면서 역시 올림픽 3연패를 기록했었는데요. 앞으로 진행될 400m 계주에서도 우승하면 세 종목 3개 대회 연속 우승, 이른바 3관왕 3연패의 올림픽 육상 역사상 최초의 진귀한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네. 자,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이 각 나라 선수들이 메달을 따게 되면 그 각국 정부로부터 어떤 포상들을 또 받지 않습니까? 이 금메달을 따온 선수에게 나라마다 포상 규정이 어떻게 다른가요?
예, 아시아 국가들이 이들 금메달을 딴 선수들에게 상대적으로 많은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CNN 방송이 오늘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별 금메달 수상자 포상액 1위는 타이완입니다. 종목별로 차이는 있지만 최대 95만 달러를 지급하고요. 2위는 싱가포르입니다. 지난주 남자 수영 100m 접영에서 미국의 수영 황제 마이클 펠프스를 제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싱가포르의 조셉 스쿨링은 74만 6천 달러를 받았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이어서 인도네시아와 태국, 말레이시아 순으로 포상금 액수가 높았습니다.
예. 자, 이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도 포상금을 주나요?
예, CNN 방송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도 포상금을 지급하지만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다고 설명하면서 중국은 3만 6천 달러, 미국은 2만 5천 달러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의 금메달 포상금은 6천만 원이고요. 여기에 월 100만 원 상당의 연금도 주어집니다.
네. 자, 이 포상금 규정도 이렇게 함께 살펴봤는데요. 한국 선수들 경기 또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예, 한국은 태권도에서 금메달을 딸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이대훈 선수가 남자 68kg급에서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여자 골프 이틀째 일정에서 박인비 선수는 단독 선두에 올랐는데요. 경기 직전 진행된 MBC 인터뷰 들어보시죠.
I mean, I had, you know, a lot of pressure. I was quite nervous going out this morning, and obviously that was really expected because, you know, I haven't played.
네, 상당한 압박감을 느끼고 있고 긴장도 했지만 나라를 위해서 올림픽에서 뛰는 것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박인비 선수의 각오였습니다. 한국은 또한 오늘 개인 종합 예선이 시작되는 여자 리듬 체조에서 손연재 선수가 메달권 진입을 노리고 있고요. 북한 선수단은 이날 성적 변화가 없었습니다.
네. 자, 대회 종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각국의 메달 집계 현황을 들여다볼까요?
예, 현지 시간으로 대회 14일째를 맞는 오늘 아침 현재 미국이 여전히 1위입니다. 금메달 35개와 은메달 33개, 동메달 32개로 도합 100개의 메달을 기록 중이고요. 이어서 금메달 22개, 은메달 21개, 동메달 13개를 수확한 영국이 금메달 수를 기준으로 2위를 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금메달 20개, 은메달 16개, 동메달 22개의 중국이 3위고요. 한국은 금메달 7개, 은메달 3개, 동메달 8개로 11위에 올라 있습니다. 북한은 금메달 2개, 은메달 3개, 동메달 2개로 24위입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미국이 올해 초에 이란에 제공한 4억 달러는 미국인들의 석방을 보장하기 위한 지렛대로 사용됐다고 미국 정부가 시인했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자신의 과거 발언을 후회한다고 말한 소식 등 미국 대통령 선거 관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차량 공유 서비스 기업인 우버가 이달 안에 자율주행 자동차의 운행을 시작한다는 소식 알아봅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월에 미국이 이란에 이 4억 달러를 건넸는데요. 이 돈이 미국인 인질 석방과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군요.
그렇습니다.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이 어제 이를 시인했는데요. 이란에 억류되어 온 미국인들의 석방을 보장하기 위한 지렛대로 사용됐다는 겁니다. 커비 대변인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With concerns that Iran may renege on the prisoner release, given unnecessary delays regarding persons in Iran who could not be located.
네, 커비 대변인은 미국과 이란 간의 오랜 불신 등을 지적하면서 이란이 이 인질들을 석방하겠다는 합의를 어길지 모른다는 그런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미국인들이 석방될 때까지 최상의 지렛대를 유지하려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미국은 법으로 이 인질 석방을 위한 몸값 지불을 금하고 있는데 그동안 미국 정부가 4억 달러는 인질 석방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4억 달러는 이란과의 핵 합의에 따라서 이란에 줘야 할 돈을 준 것뿐이라고 이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말하기도 했는데요. 미국 정부는 여전히 이 돈이 인질 석방에 대한 몸값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란에 대한 채무 상환 문제는 인질 석방 협상과는 별도의 협상에서 논의됐다는 건데요. 몸값이 아니라 이란에 어차피 주기로 돼 있는 돈인데 인질들이 확실히 풀려날 돈을 실은 풀려날 때까지 돈을 실은 비행기 출발을 지연시키면서 지렛대로 이용했을 뿐이란 겁니다. 하지만 이란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한 이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이란 정부는 이 돈을 인질들의 몸값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란에 어차피 줄 돈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어떤 돈입니까?
네, 이 1970년대 팔레비 왕 정권 당시에 미국이 이란에 군사적 장비를 제공하기로 하고 이 대금을 일부 받았는데요. 하지만 1979년에 이란 혁명이 일어나 미국과 이란 간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합의된 장비를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은 이란과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서 신탁금 4억 달러 또 이에 따른 이자 13억 달러를 이란에 제공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란에 지급한 4억 달러가 인질 석방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고 이 국무부가 시인을 한 건데요. 여기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소속 정당별로 반응이 엇갈리는데요. 이 공화당 정치인들은 미국 정부가 인질 몸값을 지불한 것이라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오바마 대통령을 가리켜서 거짓말장이라고 비난했고요. 또 공화당 소속인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이 문제를 미국인들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다이앤 파인스타인 연방 상원의원 같은 민주당 정치인들은 정부가 인질들을 석방시키기 위해서 옳은 일을 했다며 옹호했습니다.
네. 자, 지난 1월에 풀려난 인질들, 본의 아니게 미국 정치권에 어떤 파장을 일으키게 됐는데요. 인질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좀 살펴볼까요?
네, 워싱턴 포스트 신문의 테헤란 지국장이었던 제이슨 레자이안 씨와 미국 해병대 출신 아미르 헤크마티, 또 기독교 목사 사이드 아베딘 씨 등 4명입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미국 대통령 선거 관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며칠 전에 선거운동본부를 재정비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자, 그래서인지 조금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군요.
네, 이 트럼프 후보 하면은 거침없이 과격한 발언을 자주 하기로 유명한데요. 그동안 멕시코계 이민자와 여성, 또 이슬람 교도 등에 대한 이 비하 발언으로 많은 논란을 일으켜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처음으로 이런 발언을 후회한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Sometimes in the heat of debate and speaking on a multitude of issues, you don't choose the right words.
네, 열띤 토론 과정에서 또 여러 문제에 대해 얘기하다가 적절치 못한 단어를 선택하거나 잘못 말할 때가 있다고 시인한 건데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믿을지 믿을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그런 발언을 후회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들을 후회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니요, 이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요. 트럼프 후보는 그동안 자신의 발언과 관련해 여러 번 사과 요구를 받았지만 한 번도 이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정식 사과는 아니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이 후회한다는 말을 한 거죠. 트럼프 후보는 언론이 문맥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발언을 전할 때가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런 문제에 소모하기엔 이번 대통령 선거에 너무나 많은 것이 걸려있다, 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후보의 이번 후회 발언에 대해서 반응들은 어떻습니까?
네, 트럼프 후보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 측 대변인인 크리스티나 레이놀즈 씨는 트럼프 후보가 이 문자 그대로 사람들을 모욕하면서 선거운동을 시작했다면서 이번 사과는 그저 잘 쓰여진 문장을 읽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을 후회한다는 것인지 밝히고 또 앞으로 어조를 완전히 바꿔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한편 대변 트럼프 후보 어제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선거운동을 했는데요. 이곳 역시 11월 대선에서 중요한 곳으로 여겨지는 곳 가운데 하나죠.
그렇습니다. 이 선거 때마다 지지 정당이 바뀌는 이른바 경합주 가운데 한 곳인데요. 트럼프 후보는 어제 이곳 연설에서 치안 문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경찰과 법 집행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했고요. 또 현재 미국이 안고 있는 많은 문제는 민주당과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탓이라고 공격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이런 혼란과 폭력이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자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 쪽 소식은 어떻습니까?
네, 클린턴 후보 역시 어제 선거 유세 과정에서 경찰 활동과 같은 이 법 집행 문제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뉴욕시에서 고위 경찰 관계자들과 만난 클린턴 후보는 경찰과 지역사회 간의 이 다리를 놓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I think it's obvious that recent events from Dallas and Baton Rouge to Milwaukee and across the country underscore
네, 최근 텍사스주 댈러스와 루이지애나주 베톤루지 등 미국 여러 곳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면 경찰과 지역사회 간의 신뢰와 상호 존중을 회복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또 어려운 일인지 알 수 있다는 건데요. 트럼프 후보는 클린턴 후보는 트럼프 후보와 마찬가지로 이 법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일이라고 덧붙였는데요. 한편 이 클린턴 후보의 남편인 빌 클린턴 전 대통령 클린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기업이나 외국인들로부터는 클린턴 재단의 후원금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차량을 공유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죠. 우버가 이 자율주행 차량을 도입한다는 소식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우선 뭐 우버가 뭔지 좀 설명을 해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이 똑똑한 손전화기라고 하죠. 스마트폰에 앱을 내려받아서 택시가 필요할 때 이 앱으로 택시를 부르고 또 서비스를 이용한 만큼 돈을 내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상업적인 택시가 아니라 일반인의 차량을 이용한다고 해서 이 차량 공유 서비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이 우버 앱으로 차를 부르면 이 자동으로 주행하는 그런 차량을 타고 이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버사는 이달 안에 미국 펜실베니아주의 대도시인 피츠버그에서 자동주행 차량을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동주행 차량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운전자 없이 차량에 장착된 어떤 컴퓨터 프로그램이 알아서 작동해서 주행하는 그런 차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런데 우버로 차를 부르면 운전자가 없이 이제 차만 온다고 하니까 뭐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보던 그런 장면이 연출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아직은 차만 오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예. 운전자가 타 있는데 이 운전자는 차가 잘 가는지 감독 역할만 하고요. 이 필요한 경우에만 직접 차를 운전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 피츠버그시를 포함해서 이 미국에서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이 자동주행 차량, 무인차에 대한 교통법규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버 측은 자동주행 차량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이 관련 법규가 조만간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단계적으로 시행이 되는 모습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 우버가 과연 어떤 자동차 회사의 자동주행 차량을 이용할지 이 부분은 결정이 됐나요?
네, 독일의 자동차 회사인 스웨덴 자동차 회사죠. 볼보입니다. 이 볼보 측은 우버와 합작 사업을 진행해왔다고 밝혔는데요. 하칸 사무엘슨 볼보 최고 경영자는 우버와 볼보의 합작으로 볼보는 현재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자동주행 자동차 혁명의 심장부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에 그 우버와 볼보의 합작 사업이 이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한 것이 앞서 우버가 이 자동주행 차량 이 수년 내 도입할 계획이 없다. 이렇게 밝혔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버는 이 자동주행 차량의 도입을 장기 계획으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우버사의 핵심 간부가 단기간에 자동주행 차량을 도입하겠다고 집중하는 건 바보 같은 일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는데요. 갑작스럽게 그것도 이달 안에 바로 자동주행 차량의 운행을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업계에 놀라움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자동주행 차량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구글이나 전기 자동차 회사인 테슬라의 자극이 될 것이라는 그런 언론의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방금 말씀하신 기업들 외에도 현재 자동주행 차량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기업들 많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BMW와 메르세데스-벤츠 등 고급 자동차 브랜드를 비롯해서 전기 자동차 개발 회사인 테슬라는 이 부분적으로 자동 운행 기능을 갖춘 자동차를 이미 판매하고 있고요. 첨단 정보통신 기업인 구글과 애플사 역시 무인 자동차 개발에 뛰어들면서 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미국의 3대 자동차 회사 가운데 하나죠. 이 포드도 자동 주행 차량을 선보이겠다 이렇게 발표했죠.
그렇습니다. 이 포드의 이 마크 필즈 최고 경영자가 화요일에 기자회견을 갖고 운전대와 가속페달 또 브레이크 페달이 없는 완전한 자율주행 차량을 2021년까지 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포드는 이를 위해서 이스라엘의 인공지능 개발업체인 사이프스를 인수하고 이 자율주행 기술과 관련된 기업 세 곳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는 것은 물론이고 실리콘밸리의 전문 인력을 현재 130명에서 내년에는 두 배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이 올스튼과 KD 랑의 노래입니다. 눈물 짓다라는 뜻의 노래인데요. Crying 함께 감상해 보시죠.
I was all right for a while. I could smile for a while. Then I saw you last night. You held my hand so tight when you stopped to say hello.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미국이 최근 B2 전략 폭격기 석대를 괌에 전진 배치했습니다. 역내 안정을 위한 억지력 제공 차원이라고 밝혔는데요. 북한은 최근까지도 장거리 미사일을 수차례 시험 발사하면서 B-52와 B-2 전략 폭격기가 이륙하는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를 타격할 수 있다며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의 전략 폭격기 B-52와 B-2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50년 넘게 하늘을 누비는 군용기의 맏형 B-52 전략 폭격기.
미국이 B-52 폭격기를 한반도에 급파했습니다.
도발을 저지른 북한을 강력히 압박하고 경고하는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네,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라서 미국의 B-52 전략 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을 경고 비행했다는 내용의 한국 YTN 방송사 보도 내용 들어보셨는데요. 미국의 전략 폭격기 B-52의 정식 명칭은 B-52 스트레이트 포트러스로 하늘을 나는 요새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1952년 첫 시험 비행을 시작으로 1955년부터 미국 전략 공군 사령부에 배치돼서 주력 폭격기로 활약하고 있는 B-52는 미국의 대표적인 전략 무기입니다. 하늘을 나는 요새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B-52는 엄청난 위용을 자랑하는데요. 길이는 49m, 너비 56m고요. 무게는 221톤으로 웬만한 대형 여객기와 비슷한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래식 폭탄과 순항미사일, 공대지 핵미사일 등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거리가 2,500km인 순항미사일은 목표물의 상공을 직접 비행하지 않고 2,500km 거리 밖에서 정확히 타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대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에 더해서 지하 100m 깊이에는 벙커도 뚫고 폭파시킬 수 있는 벙커 버스터도 실려 있어서 지하 핵시설이나 군사시설도 소용없을 정도로 다양한 무기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B-52의 성능.
B-52는 1950년대 중반부터 운용되기 시작해서 1962년에 생산이 중단된 기종으로 남아있는 기체는 모두 60년 가까이 된 노후 기종입니다. 이 때문에 3대가 같이 타는 비행기라는 별칭을 갖고 있기도 한데요. 실제로 지난 2013년 B-52 조종사가 된 데이빗 웰시 대위의 아버지 돈 웰시 예비역 대령은 냉전 당시에 핵공격 임무를 수행했던 B-52의 조종사였고요. 할아버지인 돈 스프레이그 예비역 대령 역시 베트남전에서 B-52를 몰았던 참전용사였습니다. B-52는 워낙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수많은 퇴역 위기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베트남전 당시 활약했던 기종과 지금의 기종은 외형만 같을 뿐 전혀 새로운 기종이라고 합니다. 현대전에 적합하도록 각종 공격, 항법 장치와 전자전 방어 체계를 갖춘 최첨단 폭격기로 개량을 거듭한 건데요. 이 때문에 미 공군은 2045년까지 B-52를 운용할 계획임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B-52가 그 이름을 크게 떨친 건 베트남 전쟁 때부터입니다. 엄청난 양의 폭탄으로 융단 폭격을 가하면서 호치민 루트가 있는 정글과 북베트남 항구를 초토화시킨 건데요. 이 때문에 북베트남과 베트콩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미군 병기로 위용을 떨쳤습니다. 최근에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도발과 핵실험 등의 위협이 높아지면서 미국이 B-52를 한반도 상공에 출격시켜서 북한에 경고를 보내기도 했는데요. 이 때문에 북한은 이 전략 폭격기들이 배치돼 있는 미국 괌기지를 타격하겠다고 여러 차례 위협해왔습니다.
태평양 작전 지대 안에 미국 놈들을 전면적이고 현실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확실한 능력을 가지게 됐다고.
이처럼 B-52는 미국의 또 다른 전략 폭격기 B-2와 함께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군의 공습 최일선에 나서는 폭격기 B-2.
미군의 공습이 시작되면 언론에서 가장 먼저 언급하는 전투기가 있습니다. 바로 B2 전략 폭격기인데요. B2는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 기능, 이른바 은폐 기능을 갖추고 있어서 적의 방공망을 몰래 뚫고 들어가서 주요 시설물에 폭탄을 투하할 수 있는 폭격기입니다. 기체도 크고요. 속도도 그리 빠르지 않은 B-52가 공습을 펼칠 수 있는 건 사전에 B-2가 먼저 적의 상공에 잠입해서 레이더 시설이나 주요 방어 시설을 무력화시키기에 가능한 겁니다. B-2 역시 B-52와 마찬가지로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 모두 운용이 가능한데요. 긴 항속거리와 대량의 폭탄 장착이 가능하면서도 스텔스 기능, 즉 은폐 기능을 갖춘 유일한 폭격기이기도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비행기
B2 스피릿이라는 공식 명칭을 갖고 있는 B2 전략 폭격기는 대당 가격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비행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대 가격이 미화 약 24억 달러 정도인데요. 웬만한 중소국가의 1년 국방비 예산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이 때문에 1989년 첫 비행 이후 1997년부터 본격적으로 미 공군에 배치돼서 기존의 B-52를 대체할 걸로 예상됐는데요. 하지만 2000년 이후로 생산이 중단된 상태로 현재는 20대만 운용되고 있습니다.
B-2 폭격기의 뛰어난 성능.
일반적으로 큰 비행기가 어떻게 레이더망에 걸리지 않고 잠입할 수 있을까 궁금해하실 텐데요. B-2의 스텔스 성능에 대해서는 기밀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공개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일반 전투기가 레이더에 반사되는 단면적이 1제곱미터에 달한다면 B-2의 경우 0.001제곱미터보다 작다고 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일반 전투기는 야구공만한 크기로 보인다면 이 B-2 전투기는 거의 점처럼 보이기 때문에 식별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B-2의 재래식 공격 능력은 현존하는 어떤 군용기보다 강력한데요. 특히 한 번에 80개의 개별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은 다른 기종과는 차별되는 부분인데요. 타격 정확도도 아주 높아서 최첨단 전략 폭격기로서의 위용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의 전략 폭격기 B-52와 B-2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사였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여러분, this is Jennifer Yu, and welcome to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와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wishy-washy, wishy-washy입니다. 오늘 let's talk about what wishy-washy means. 그럼 오늘의 대화를 들어보면서 wishy-washy가 무슨 뜻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Hey, how was the internship info session yesterday? Was it helpful? I need your honest feedbacks because I'm not sure if I should go or not.
It was good, but I wish they could have focused more on how to prepare resumes and cover letters.
How about you, Emily? How was it?
Well, I don't know what to say.
Come on, Emily. Don't be so wishy-washy. Tell me how it really was.
본문에서 영은 에밀리와 크리스틴에게 Hey guys, how was the internship info session yesterday? 어제 인턴십 설명회 갔었다며? 어땠어? 도움 많이 됐어? I need your honest feedbacks because I'm not sure if I should go or not. 거기 갈지 말지 아직 정하지 못해서 궁금한 점이 많은데 솔직히 말해줘 라고 묻자 크리스틴이 It was good. 좋았어. But I wish they could have focused more on how to prepare resumes and cover letters. 그런데 이력서랑 자기소개서 쓰는 법을 좀 더 다뤘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 라고 답하고 있어요. 그러자 이번에 영은 에밀리에게 How about you, Emily? How was it? 에밀리, 넌 어땠어? 라고 물으며 다른 의견도 들어보고 싶어 하고 있어요. 에밀리는 잘 모르겠어 라고 하며 머뭇거리고 있네요. 이 모습을 보고 영은 Come on, Emily. Don't be so wishy-washy. Don't be so wishy-washy. Oh, Emily, 그렇게 우유부단해 하지 말고 Tell me how it really was. 네가 느낀 그대로 말해줘 라고 에밀리에게 말하고 있네요. 그럼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Hey, how was the internship info session yesterday? Was it helpful? I need your honest feedbacks because I'm not sure if I should go or not.
It was good, but I wish they could have focused more on how to prepare resumes and cover letters.
How about you, Emily? How was it?
Well, I don't know. I don't know what to say.
Come on, Emily. Don't be so wishy-washy. Tell me how it really was.
오늘의 영어 표현은 wishy, W-I-S-H-Y, wishy, washy, W-A-S-H-Y, washy, wishy, washy입니다. When someone is wishy-washy, it means that they are uncommitted and that they do not have a certain opinion of their own. 내 wishy-washy는 의견이 분명하지 않다. 우유부단하다라는 의미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이는 우유부단한 태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을 타게 되면 색깔이 좀 더 연해지지요? Wishy-washy는 연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 washy, washy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Wishy-washy, 꼭 기억해 두시고요. Now we will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Hey, how was the internship info session yesterday? Was it helpful? I need your honest feedbacks because I'm not sure if I should go or not.
It was good, but I wish they could have focused more on how to prepare resumes and cover letters.
How about you, Emily? How was it?
Well, I don't know. I don't know what to say.
Come on, Emily. Don't be so wishy-washy. Tell me how it really was.
오늘의 영어 표현, wishy-washy. 의견이 분명하지 않다, 우유부단하다. Wishy-washy. 꼭 기억해 두세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우리 포기하지 말아요라는 제목의 노래 데이비드 소울이 부른 Don't Give Up On Us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 뉴스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Don't give up on us, baby. Don't make the wrong seem right. The future isn't just one night. It's written in the moonlight. Painted on the stars, we can't change ours. Don't give up on us, baby. We're still worth one more try. I know we put a last one by just for the rainy evening, when maybe stars are few. Don't give up on us, I know we can still come through. So don't give up on us, baby. Lord knows we've come this far. Can't we stay the way we are? The angel and the dreamer who sometimes plays a fool. Don't give up on us, I
through. It's written in the moonlight and painted on the stars. We can't change ours. Don't give up on us, baby. West.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839년 8월 19일 오늘 프랑스 정부가 프랑스 과학자인 루이 다게르에 의해 발명된 다게레오타이프 사진기의 원리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다게레오타이프는 요오드 증기를 쏘인 음판 위에 상을 촬영한 뒤 여기에 다시 수은 증기를 쏘이면 사진의 현상이 가능한 원리를 이용한 사진기였습니다. 이에 앞서 1826년 프랑스의 발명가인 조세프 니엡스는 이미 세계 최초의 사진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질이 좋지 않고 노출 시간이 긴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루이 다게르는 조세프 니엡스와 공동 연구를 통해 기존의 단점을 보완한 새로운 사진기를 발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조셉 니엡스는 연구 도중 세상을 떠났고 다게르는 니엡스가 죽은 뒤에도 수년간의 연구를 통해 마침내 다게레오타이프를 발명하게 됩니다. 이 다게레오타이프를 통해 사람들은 20분에서 30분의 짧은 노출로도 세밀한 사진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1839년 오늘 등장한 다게레오타이프는 이후 사진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미하일 고르바초프에 의해 개혁개방 정책이 한창 추진되고 있던 1991년 8월 19일 오늘 소련에서 쿠데타가 발생했습니다.
Hardliners, conservative hardliners seized power from President Mikhail Gorbachev. They installed
6년 전 소련 공산당 서기장에 취임한 고르바초프는 페레스트로이카, 즉 개혁과 글라스노스트, 개방을 내세우며 시장 경제의 도입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소련 내 야나예프 부통령과 군 수뇌부 등의 보수파 세력은 사회주의가 붕괴될 것을 우려해 1991년 오늘 쿠데타를 일으킨 것입니다. 이날 야나예프 부통령은 타스통신을 통해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사임과 6개월 동안의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정권을 장악했다고 발표합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옐친 대통령은 반 쿠데타 세력의 선봉에 서서 소련 국민에게 저항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그러자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러시아 공화국 의사당에 몰려들어 쿠데타 세력을 규탄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시민과 탱크가 충돌해 시민 5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결국 보수파 세력이 일으킨 이 쿠데타는 이를 주도한 세력이 체포됨으로써 사흘 만에 그 막을 내리게 됩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